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위드 바이블로 함께 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으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과 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늘 주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분쟁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고 또 환란을 넘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짐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체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발견하셨나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대부분을 쓴 위대한 저자이자 예배자인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다윗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죠. 그는 기랴여아림 사람으로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20여 년 동안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지키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령으로 법궤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나곤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곤이라는 인물은 기랴여아림과 또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타작마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웃사가 법궤를 실수로 만져 죽게 되자 다윗의 명령으로 자신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으셨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법궤가 이 가드사람 오벳에돔이라는 그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두려웠던 다윗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신정 국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시기는요, 시기적으로 블레셋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나름 안정을 되찾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법궤는 바알 레유다, 즉 기리앗 여아림의 산 가운데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유치되어 있었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가 20년에서 길게는 우리는 7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 긴 세월을 보낸 가운데 다윗은 드디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요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은 지파, 어떤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 어떤 동물이 끕니까? 바로 소가 끌고 있는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운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바로 웃사와 아요가 그것을 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그 규례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운반 도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웃사가 급한 나머지 언약궤를 붙잡게 되었고 그가 즉시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법궤를 옮기는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법궤는 오벳 에돔이 자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또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그 장막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정과 생업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위드 바이블을 들으신 분들은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바로 영어로 셰퍼드,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그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성품이 무엇이라고 어제 위드 바이블에서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봄과 키움, 보호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물론 그의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 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사의 죽음으로 두려워했던 다윗,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법궤를 다시 옮기자, 그런 작정을 하죠. 그리고 지난날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난번처럼 블레셋 이방족 속이 사용했던 소를 통해 운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여섯 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오는 길에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그 가운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운데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이죠. 그것도 에봇을 입고 말입니다. 그때 다윗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두 즐거워하여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기쁨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반응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반응입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현장을 창으로 내려다보던 중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미갈은 춤추는 다윗의 행동이 그 왕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케 하는 천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런 행동은 과연 천박한 행동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연스럽고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갈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윗은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고 그는 새로운 장막을 만들어 봉헌식까지 올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동안 기리앗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신앙을 본받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즘 비록 COVID-19 사태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화면으로 예배하는 상황을 우리는 1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좋은 모니터 화면으로 예배한다고 해도요, 교회 본당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 그 감격을 조금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를 가까이 모시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고 그에게 강한 힘을 주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전통적으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순례를 갑니다. 만약 궁궐에 있는 예루살렘의 법궤가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다윗의 위상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는 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 다윗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 다윗은 법궤를 그가 쥐고 있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까지 다윗이 보여준 예배자적인 삶을 볼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다윗의 실수도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웃사가 죽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두 번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 춤을 추며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 그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가식 없이 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법궤를 옮겼던 다윗의 실수를 보게 되죠. 이전까지는 잘 했다가도 한 번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궤를 수레 싣고 움직였던 것은 이방인들이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하도록 그런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성숙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 있어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안정, 그리고 선교지와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기를 내고 집에서 화면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더 강한 믿음과 또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와 더 큰 감동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 지혜를 얻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